요즘 저는 사람이 돈이나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사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원한 분이에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이터널하다고 하는 건 땅과 구분이 돼서 정말 천상에 있는 그러한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물질 이상의 귀중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 이런 거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그 도덕적인 성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4, 5년을 돌이켜보면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 그 세월호, 그 선동, 무지무지한 그런 선동이 있었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좌파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거짓과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한 4,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기간이고 마치 전 인생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 4, 5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아직도 3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좌편향 그런 인사들의 위선과 거짓, 깨끗한 척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는 세상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깨끗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더럽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괜찮아요. 깨끗하지 않다고 하면서 더러운 건 괜찮은데 이 세상의 최고의 존엄과 선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는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들, 더러운 일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걸 하루가 멀다 하고 보니 아주 속이 불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미워하고 책망하신 그런 대상이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그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힘들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선자들을 미워한 것처럼 우린 미워할 수는 없어요. 저도 더럽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위선과 거짓을 보면서 이들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왜곡이지 쉽게 얘기하면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을 진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학교에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날 아이들에게 거짓을 진실로 가르치면 앞으로 20년, 30년 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답답합니다. 일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사 왜곡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새 보세요.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 좌익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건 몇 배 더 많아요. 이렇게 진행되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왜 나라가 망하냐? 거짓은 진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라는 이미 망해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되면 이 나라는 망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목사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런 애국설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러한 역사가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역사 왜곡?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4월 13일 토요일 날 조선일보 사설을 가서 봤더니 누가 대한민국 역사를 훼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설이 이제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부터 이제 사설이 시작이 됩니다. 매우 위태로운 징조는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누구인가라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라가 어렵다 그러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그게 우리 기본 아닙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춧돌이 흔들리니 나라 전체가 요동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발언을 통해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0, 50 클럽 7개국 가운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은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이제 일부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은 자부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사설을 쓰신 분이 귀를 의심할 이야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전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격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도 틀린 말이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919년 이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1919년 4월 11일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역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의 발언 사흘 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로 네거리 빌딩들에 독립운동가 10명, 여운형, 남자연, 김구, 안중근, 김상옥, 윤봉길, 유관순, 이봉창, 안창호, 이희영 등의 전신 그림을 담은 가로 100m, 세로 17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100m, 17m. 외교부 청사에는 김규식, 유관순, 안창호의 얼굴, 교보생명빌딩에는 정부청사 인물에서 이영을 뺀 9명의 전신 초상이 다 걸렸어요.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만 쏙 뺐다. 그분 얘기입니다. 임시정부와 무관하거나 독립운동 계열을 달리했던 인물들은 대거 포함이 됐다. 여운형은 임시의정원 의원이었으나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를 세우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여운형은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가입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줄곧 좌익 활동하고 좌우 합작을 하고 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려면 대통령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몇 년 했어요? 6년 동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집어넣고 실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6년을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주역이 된 이 이승만 대통령 쏙 빼버리는 이런 일, 이건 심각한 역사 왜곡인 거예요. 그들이 역사를 왜곡을 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독교인이 세운 국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매년 국민에게 5천억 원 가까운 시청료를 반강제로 걷어가는 공영방송 KBS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괴뢰라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로 내보냈다. 아무리 공과 과가 같이 간다지만 이분 얘기입니다. 이건 처치를 빼고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치를 빼고 영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랑스의 유명한 두고를 빼고 프랑스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독일의 유명한 아데나워를 빼고 독일 역사를 쓰는 것과 똑같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각박한 인간들도 김일성 빼고 북한 역사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네,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도울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서 가서 유학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로우니까 그런 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네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 아랫사람만 이런 게 아니다.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일본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만든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라고 했다. 6.25전쟁 때 가장 많이 목숨을 바친 육군 그리고 공군을 대한민국 울타리 밖으로 내친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군인의 다수가 육군이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고 합참의장이고 뭐 뽑으면 어디 뽑아야 돼? 누구를 뽑아야 돼요? 아,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육군의 장성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배제하고 공군, 해군. 공군, 해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북한 장관을 지내고 조국 해방전쟁 훈장을 받은 김원봉에게 대한민국 훈장을 수여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어떻게 왜 그러냐? 그가 등장하는 영화를 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댓글을 올린 것이 계기다. 대통령 속뜻은 이분 얘기입니다. 귀신처럼 헤아리는 MBC는 200억 원 예산으로 김원봉 드라마를 만들어 5월 4일부터 방영을 시작하고 KBS도 올 광복절에 그를 주역으로 하는 대하 드라마를 내보낸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이 머지않아 국립묘지에 김원봉의 가묘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김원봉이 누구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서 장관을 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대통령이 영화만 보면 문제가 생겨요. 후쿠시마 원전 영화 한번 보고 나더니 탈원전해라. 그렇죠? 그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 수많은 거짓말들. 손혜원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 내립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 공존, 동반자를 말했다. 딱 2년이 흐른 지금 그 말들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 오직 증오, 복수, 적개심이란 단어가 온 나라를 휩쓸어가고 있다. 증오는 새끼를 빨리 치고, 복수는 자기를 먼저 무너뜨리고, 적개심은 내 안에 독을 푼다. 이러고도 밀려오는 해일 앞에서 나라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는 거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4월 11일은 좌경화된 판사들로 구성이 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문제 심사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낙태해도 된다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수태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월 3일에 제주 4.3 사건 이야기하면서 이 무고한 양민들을 정부의 군대가 와서 엄청나게 죽였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로당 빨갱이 세력들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그걸 제압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무고하게 양민들이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는가를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네. 자, 이제 10월이 되면 이제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미화해서 정부가 다 죽였다.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10월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반일 하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지금 파요? 동학혁명까지 파잖아요. 동학계, 동학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역사를 바로 봐야 돼요. 역사는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피치 못할 그런 사건. 그걸 그 당시의 눈으로 이걸 봐야지.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역사가 왜곡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모든 아픈 역사, 고통의 역사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좋은 대통령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이 가운데 양민이 죽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이끌고 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이 나라는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나라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배은망덕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 뭐냐. 과거의 쓰라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으면서 긍정적으로 이 역사를 보는 거, 이것이 우리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가져야 될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역사 왜곡, 거짓의 나라, 대한민국이 살려면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짓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를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지금 국가가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면 그 해법을 성경에 가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가 무엇인가, 정부가 무엇인가, 이런 위기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국가와 정부에 관련된 국민의 의무에 관련된 그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왕들의 역사,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이 대언서들을 가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주전 700년, 그때로부터 한 100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멸망당하려고 하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너희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이걸 하나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곧 멸망하는데 국민들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는 정치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정치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대언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 당시 유다의 통치자들, 그들이 파워게임 그치고 정권 탈취하고 하고 서로 이거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언의 말씀에 따라 남왕국 유다가 곧 멸망한다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 검은 구름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덮고 있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내다보면서 백성이, 그 다음에 왕이, 정치가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 2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말씀은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거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국가가 멸망하는가, 어떻게 해야 국가가 살 수 있는가, 이사야서 28장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3절에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거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에 이제 열 지파가 올라갔거든요. 그 열 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성경 대언서에서 종종 쓰는 말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 교만한 왕관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왕관. 그래서 그 교만한 왕관 이스라엘이 곧 아시리아 위에서 멸절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게 기록이 이제 7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BC 700년 경에 그 전에 한 BC 721년 경에 북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에서 실제로 멸망을 당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두가 다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북왕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남겨놓고 외부 사람들 거의 거주하게 하면서 피가 섞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생겨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비극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언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다 하고 대언자 이사야가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1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이 술 취해 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비틀비틀 하잖아요. 해롱해롱하고 그래서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비틀비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몰라요. 술만 먹으면 온 세상이 내 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4절에 사마리아 북왕국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꽃 같으나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 위에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 되며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된다라고 해서 사마리아가 결국 아름다운 꽃 같지만 결국은 꽃이 꺾이게 되면 며칠 못 가고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BC 721년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의 대상은 실제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 그 말씀을 내놓고는 7절부터 시작을 해서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대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 그러나 그들도 나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패망을 당한 것처럼 남왕국 유다 사람들도 똑같이요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남왕국 유다도 동일한 상태. 어떤 상태요?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해 있다. 그 상황이 어떠냐?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대언자는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술을 먹고 해롱해롱되고 제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술을 먹고 독주를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이 관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진다. 관상, 계시를 본단 말이에요. 그 계시라는 게 그 당시에 관상 계시는 대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런 말씀을 잘못 대언한다는 거예요. 술을 먹어갖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재판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그런 데서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 완전히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나 국가나 다 동일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잘 살게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이런 일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잘 살면은 거의 10명 중에 9, 10국가 중에 9국가는 꼭 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은 잘 견디는데 풍요는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잘 살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면 더 나라를 잘 지킬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다수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본인도 멸망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제국들이 풍요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멸망하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어요? 너무 풍요하게 됐어요. 매일같이 술잔치 벌립니다. 연애 벌려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동성애, 어떤 쾌락 이런 걸 탐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동성애 이런 것들이 창궐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이 이교도 세력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남한국 유다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 방식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게 됐어요. 동일한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에 발생했던 일, 로마 제국에 발생했던 그런 일, 미국도 동일한 거예요. 200년 전에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200년이 지나면서 저 후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동일한 일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살게 되면 내가 한 걸로 내가 잘해서 뭐 한 걸로 그게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인도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 거기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죠?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 뭐라 그래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다스린 자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래요. 물질이 늘어나고 뭔가 잘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네가 나서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국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좋은 것 말하는 사람, 선한 것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이 땅에 넘치게 되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 9절에서 13절은 이 술 취한 백성들이 대언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9절에서 10절은 이 술 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에게 와서 조롱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라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이런 말씀, 이런 건 애들이나 들어야지. 우린 어른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큰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 말씀 이거 시시한 거 이런 거는 애들한테나 가르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대언자들이 와서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주류에 줄이 있어야 하며 주류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가서 읽어보니까 어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훈계, 훈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줄, 줄, 뭐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반복해서 이 단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좀 이렇게 단순한 거 이런 거 좀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나 가르쳐라.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걸 자꾸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걸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나 가서 가르치고 우리는 그 말 듣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의 사람들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순한 복음, 복음 얼마나 단순해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한번 키워보세요. 개 한번 키워보세요. 주인이 있다는 거 얼마나 확실히 알 수 있나. 개나 소나 고양이도 자기 주인이 있는 걸 아는데 사람이 자기 주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무시하면 결국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토록 결별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교만하게 굴면 어떤 일이 생기냐. 11절,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 말로 이야기하는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외부 세력을 내가 데려다가 너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들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지배하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결국 721년, BC 721년에 이 말씀에 따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멸망이 되고, 그로부터 한 120년쯤 지나서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 사람들의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단순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13절,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단 말이에요. 대언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선포가 될 때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너무 쉬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다 하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남왕국 유다에게 일어날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린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통치자들아, 왕들아, 정권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 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남한국 유다의 현실이에요. 뭐라 그래요? 사망과 언약을 맺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과 합의를 맺어서 지옥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넘치는 채찍, 뭐 아시리아고 오든 바빌론이 오든 뭐가 와도 우리에게 다다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단순한 말, 그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조국의 말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의 그 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다. 역사 왜곡을 하는 사람들 다 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인 걸. 다만 자기의 어젠다, 자기의 아젠다,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국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취급을 하고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거짓된 것 밑에 자기들을 숨겨놓고는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1919년 어디 대한민국이 있어요? 좌파하는 사람도 다 압니다. 다만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이승만을 밀어낼 수 있으니까 이승만을 지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데 지워집니까 여러분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집니다.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인 거를. 근데 그와 같은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고 그 밑에 가서 숨으면 결국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이 뭐냐? 거짓. 거짓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남한국 유다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 좌익 세력이 전체가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거짓에 매여 사는 사람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거짓입니까? 그리고 거짓 꿈을 꾼다고 돼 있어요. 이들은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연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경배한다고 로마서 1장 2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의 본질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이 마귀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왜곡하면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불편한 역사가 있어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진리의 책이에요? 롯이 자기 딸들과 같이 동침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아들들을 낳잖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경이 그 부끄럽다 그래서 다 뺍니까? 여러분 빼잖아요. 안 빼잖아요.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경이 그 부끄러운 일 뺍니까? 안 뺍니까? 그래서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의 책인 거예요. 부끄러운 게 있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내 아젠다를 이걸 어떻게 하는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거짓이 도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거짓의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이 대한민국 뒤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이 사람들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단순한 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 거짓의 산 이 뒤에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거짓 대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가면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 이런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다고 외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실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책도 주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시대 이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멋있는 말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려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거짓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진리의 폭탄으로 부서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져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가져다 부어서 이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다. 지금 식으로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회주의와 언약을 맺었고 공산주의와 합의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희는 거짓을 너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너희를 숨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마귀 체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 세력이 지금 이 나라에 팽배한가? 사실 팽배한 것도 아니에요. 1%도 안 됩니다. 이 열성분자들 이것만 제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1%도 안 돼. 이게 선동질을 해서 이게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진짜는 1%도 안 됩니다. 이게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구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가장 듣기 좋은 거짓말이에요. 이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국민들 책임이 큰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공짜로 먹고 살고 싶어서 이런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 공평하게 잘 먹고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보편적으로 그 나라가 잘 삽니다. 미국을 보세요. 영국을 보세요. 호주를 보세요. 뉴질랜드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자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마귀를 배격하는 그런 시스템이 온전히 구축이 된 그런 나라에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잘 살아요. 인권이 보장이 돼요. 소유권이 보장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만 있냐? 그게 가능한 거는 그건 북한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평등하게 사는, 잘 사는 나라는 북한, 소련, 중국에만 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만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모두가 다 잘 평등하게 못 사냐? 사람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마귀의 발상이에요. 유토피아를 어떻게 인간이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사회의 그런 부조리와 악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더 사회를 고쳐나가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급진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그 반대로 나가면 그 사회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어떻게 돼요? 역사까지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낙태 이런 거, 그렇죠? 아, 이런 거 아무나 해도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이거 파괴하는 시도를 하고,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평등에 속아 넘어가 안 됩니다. 자유가 있는 다음에 평등이 있어야지. 평등해지면 자유를 잃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실제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독재를 하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여요. 20세기에 1억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한국 유다처럼 망한다고 대언자 이사야가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사회주의 하겠다는 그런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 공산주의 하겠다는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힌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먹힌다는 거예요. 나라가 100년 전에 먹힌 것처럼. 그것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를 붙잡으리라.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다만 괴로움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 거짓이 우리를 완전히 올감하게 되면 나라를 잃게 된다. 잃게 됐습니다. 이 유다가 100년 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로만 돌이키면 안 돼요. 그 돌이킨 게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되냐?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주사회에서는 좌익 세력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을 뽑는 걸로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른 사랑,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를 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가서도 우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논문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많이 벌어야죠. 벌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부지런히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약자들 돕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 남한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셨어요. 저 2,500만 북한 동포 자유로 통일해서 그들에게 인권, 재산권, 생명을 가져다 줘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입니다.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바르게 투표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21세기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더구나 이 거짓에 대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채찍질로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내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뒤에 이 조장하고 있는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거짓의 세력들 아버지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올바른 사람 뽑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저 2,500만 동포들에게도 이 광명의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유 통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